B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긴급회의를 엽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가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소식통은 회의가 오는 10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700km에 설정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서구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무하타르 툴레우 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발생한 폭동 사태를 평화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카자흐스탄 헌법제도와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폭동이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북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출입국 기능을 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 대폭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시위대와 군경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7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포병과 전자전 장비를 점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회원국 외무부 장관 특별 화상회의를 마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조건부 나토 가입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민주정치가 러시아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무 협상을 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이 7일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레이먼드 그린 주일본 임시대리대사는 이날 주일미군 재류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5년간 약 1조 550억 엔, 미화 약 91억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기존 미일간 분담금 협정 기간이 올해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갱신됐으며 4월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일본 측이 미군 시설에 부담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되 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 부담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서 7일 탄도미사일 3종을 전시했습니다. 전시된 네즈풀, 키아임, 졸파가르 미사일은 공식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며 이미 잘 알려진 기종입니다. 이란 관영 방송들은 이들 미사일이 지난 2020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 미사일과 같은 기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당시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암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란군은 이에 실수로 테헤란 인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9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실업률은 3.9%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실업률은 2.8% 그리고 실업자 수는 4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일자리 42만 2천 개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여가 접객 부분에서 5만 3천 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풍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정상들이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 평남은 아침부터, 황해도와 함남 남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 내리겠고,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함북 동해안은 밤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통해 지속적인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결과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에 가장 최근 발사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n ongoing threat, and we saw that again this week with the most recent launch.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규범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통 이익과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by the coercive and aggressive behavior.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통합 억제 전략을 통해 동맹을 개선시키고 준비태세와 힘을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일 삼각공조도 언급했습니다.
We're fostering greater coordin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reinvigorating the Quad together with India and Australia.
미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한일 삼각관계를 심화하면서 다른 동맹 파트너와 더욱 활발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나 경제적 강압과 같이 어떤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대응하는데 이 같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가 근본적이고 다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2+2 회담은 작년 3월 도쿄에서 대면 회담으로 개최된 이후 10개월 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과 호주 정상들이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6일 화상 형식으로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 본토와 영내,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일본 자위대와 호주 국방군 간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일본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군 간 연합훈련 확대와 우주, 사이버 공간 등 새 영역에 대한 협력 증대를 통해 영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국제적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일본과 호주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를 통해 핵 군축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메브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확인했으며 터키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정과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한 진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강행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 평화, 규칙에 근거한 국제체제 유지, 그리고 북한의 불법 행위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입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트위터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험했다며 이 같은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 문제를 신속히 다루는 것은 안보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틴 레이너스 중령은 6일 VOA 뉴스센터에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메이너스 중령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사에 대한 구체적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의 발사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험 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관련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비행 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한 건 지난해 9월 28일 동해 지역에서 발사한 화성 8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밝힌 대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700km라면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화성 8형의 사거리 200km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정부 대표단 파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지난 5일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장애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편지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로 그렇지 않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거론하며 불참을 공식화한 겁니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다만 올림픽 불참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편지에서 중국의 체육기관들과 체육인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왕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만나 전달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 결과적으로 인류의 잔치에 재를 뿌렸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가 자위력 강화 차원의 정당한 주권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양해를 구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고려하지만은 자기들 일정표에 따라서 가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발사한 당일날 소환이 됐다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복합셈법을 가지고 했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아마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선수단 파견은 물론 정부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출전 선수가 없음에도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엔 신종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불참 이유라며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대표단 파견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리진진 대사도 12월 말에 6년 9개월 만에 이제 중국으로 귀국을 했고 후임인 왕야진 대사는 2021년 2월 달에 이미 임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임한다는 뭐 동향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대표단이나 뭐 물리적인 교류를 하기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북한이 대외관계 측면에서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올림픽 성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당분간은 이어가면서 유연성을 가미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봤잖아요. 유연성의 계기는 3월 9일 한국 대선이나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특별한 외교적 계기로 활용하기는 어렵겠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이에 따라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 간 회동은 물론이고 고위급 교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편지 전달 시점이나 의도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한 간 종전선언 문안이 사실상 합의됐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던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기대에 호응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략무기를 1차적으로 완수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대남 관련해서도 쉽게 뭔가 대화라든가 뭐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김정은이 베이징행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범철 센터장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구상이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 차원에서 장관급 정도의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에서 일관성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도하며 종전선언 역시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생사 확인 등 인권 인도주의 사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가 2022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현안을 짚어보는 네 차례 기획 보도.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도 반드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말은 풍성했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엔 실질적인 조치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권은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련의 권리 침해 정책을 철회하라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인권은 텅 빈 구멍과 같다며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국경 왕래와 무역, 내부 이동을 막아 인권 상황이 훨씬 악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인권이 마땅한 관심을 받도록 하는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미국 의회도 이를 절대적 긴급 사안으로 정해 특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관한 말은 무성했지만 행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 said he was going to put human rights back on the agenda, and I don't see that that's happened. While I've been very pleased by the wor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핵심 의제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것에 우려한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한국 전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와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생존자를 송환하고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종전 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남북한 정부에 분명히 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겨냥해 베이징 올림픽 전에 구금 중인 모든 탈북민을 한국으로 송환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북한 지도부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반드시 돌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해야 할 북한 인권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At the top of the lis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hopefully the confirmation of a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지명하고 상원은 이를 승인해 새 특사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소통을 조율하며 인권단체들을 격려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문서화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나아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the U.S. government continuing to support NGOs that endeavor.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이런 인권단체들의 지적과 새해 북한 인권 개선 계획에 관한 비위의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6일 BOA에 국무부의 인권정책은 해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상당히 잘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doesn't change that much from year to year. I think there is very much a...
아울러 북한인권 특사 지명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요 대사들의 인준을 막고 있어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건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일관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압박 노력을 한다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점과 미국 의회에 과거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중진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 인권 제기의 주요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학살과 타이완 문제, 미얀마 군비의 인권 탄압 등 쏟아지는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백악관이 북한의 다른 문제와 인권 문제의 동일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 여부와 관련해 동맹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이번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과 동맹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your question of what comes next, we a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i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오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며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들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을 뚜렷이 보여준다며 북한의 새해 첫 무력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It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s why we call on the DPRK to.
특히 이번 발사는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을 가한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갈 것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날 발표를 상기시켰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는 언급은 빠졌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는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5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사일 방어방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해할 대북 접근법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있을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건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에게 미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 중이며 당초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지난해 감행한 다수의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이번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5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속도와 탄두부 모양 등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안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같이 보이고 극초음속 활공체의 일부 특성을 공유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ased on what they have said, if you take it at face value, you know, it seems like they are on the path to developing some kind of.
윌리엄스 부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차례 기술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것이 기술적으로 극초음속 무기인지에 대해선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윌리엄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기 위해선 고조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번 발사체의 속도가 확실히 마하 5를 넘지 않았으며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북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처음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고, 일본 관리들은 이 미사일이 약 500km를 비행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건 지난해 9월 28일 발사한 화성 8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와 지난해 9월 발사체의 탄두부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missiles are hypersonic, so I don't like using that term. What this was a glider, and it's a different kind of glider than the one we saw in September.
루이스 소장은 지난해 9월 발사체는 탄두부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원뿔 형태에 가깝다며 미국이 예전에 운용했던 미사일과 한국의 현무 미사일 일부가 가지고 있는 기동탄두 재진입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기동탄두 재진입체가 발사 후 목표 지점에 떨어질 때 상하 좌우 기동이 가능해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탄두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we don't know about North Korean hypersonics is whether or not it has a payload capability to carry 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ose nuclear weapons are pretty large.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크기가 꽤 큰 북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면 파괴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댐프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활궁체로 분류할지 기동탄두 재진입체로 분류할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복잡한 미사일 방어 환경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과 비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저에 초대받았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6일 미 남동부 휴양도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마라라고에서 탈북민 마영애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 정착한 마영애 씨는 VOA에 공화당 제프 반 드류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 계시는 플로리다에 다녀온 그것은 뉴저지 지역구로 있는 제프 반 드루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하는 그 행사에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초호화 저택을 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외교를 벌이거나 겨울 집무실로 사용하는 등 재임 당시 종종 뉴스의 배경이 됐습니다. 뉴저지주 지역 언론인 레이크우드 네트워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40여 명의 제한된 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붉은 의상을 입고 참석한 마영애 씨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마영애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행사가 열린 마라라고 리조트를 찍은 동영상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물 현관으로 보이는 계단 위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직접 찍은 장면입니다. 사진에는 파란색 벽 앞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양 옆에 마영애 씨 부부가 서 있고 마 씨의 옆에는 드류 의원이 서 있습니다. 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축하연회에 참석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미세스 영예만은 노 스토리아 휴먼 라이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미세스 영예만은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저에 대한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남편이 악수하고 옆으로 비켜서고 제가 하이 아이 엠 영예마 하고 인사를 하니까 손을 내미시면서 악수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네, 이런 그 좀 놀라움과 함께 굉장히 그 당황했어요. 솔직히 참 많이 놀랬죠. 엄지손을 탁 이렇게 높이 드시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하고 찍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대화였다며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김정은이란 단어를 5차례에서 6차례 언급했고 김정은과 친구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 씨는 공식 채널을 통해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 씨는 이번 초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여줬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인 마영애 씨는 북한 조선인민군 531 선전대 배우로 활동했고 2001년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살다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5년간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마 씨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북한인권운동가라고 평가합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였고 탈북민 운동가들을 후원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국군 포로 관련 행사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때 가장 높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5년 북한 15호 유덕관리소 출신 탈북민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국제행사에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정책연구기관인 부시센터를 통해 매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로 지금은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장애인인 지 씨의 목발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킬 것이고 그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준다며 지 씨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탈북민 7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가까이 대화했습니다. 지성호, 정광일, 김광진, 이현서, 정용씨 등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경제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사연과 함께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각을 밝히는 기회여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문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저자인 이현서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탈북 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차례나 이름을 바꿔야 했던 사연을 전하며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o,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2019년에는 7차례 이상 탈북민들이 백악관으로 초청돼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대통령 평생 공로상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마영애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탈북민을 초청한다면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갈 바이든 대통령 현 정권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문제나 북한 문제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 평남은 아침부터 황해도와 함남남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 내리겠고 평북북부와 함경북부, 함북동해안은 밤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4도, 양덕 아침 영하 11도, 낮 2도, 진이주 아침 영하 6도, 낮 2도, 구성 아침 영하 8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강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2도, 희천 아침 영하 12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7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4도, 청진 아침 영하 7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동 레바논은 세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한때 중산층이 많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3분의 2가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의약품이 부족하고 물가 오름세, 인플레가 심각합니다. 미국은 레바논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에 2억 4천만 달러의 지원에 더해 4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가뭄 또는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의 문제는 부정부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미 국무부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최근 발간된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레바논의 부정부패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레바논 시민 수만 명은 길거리에 나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미국은 레바논 개인 3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레바논 법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공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레바논 국민들의 연대하는 뜻에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는 3명은 기업인인 지하드 알 아랍과 데니 쿠리, 그리고 국회의원인 자밀 사이드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에 따르면 알 아랍과 쿠리는 정치 엘리트와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서 정부 계약을 따내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인 사이드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금융 규정을 피해서 해외에 1억 2천만 달러를 송금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이들 3명이 미국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이들 3명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레바논에게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한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모든 계층들은 부정부패의 사슬과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긴급회의를 엽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소식통은 회의가 오는 10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서구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 바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무흐타르 틀레우 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발생한 폭동 사태를 평화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카자흐스탄 헌법제도와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폭동이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출입구 기능을 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협력국입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 대폭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정부 폭동으로 번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시위대와 군경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사역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7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포병과 전자전 장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특별 화상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조건부 나토 가입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민주정치가 러시아의 진정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이 7일 주일미군 분당군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사마 일본 외무상과 레이먼드 그린 주 일본 임시대리 미국 대사는 이날 주일미군 재류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5년간 약 1조 550억 엔, 미화 약 91억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기존 미일간 분담금 협정 기간이 올해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갱신됐으며 4월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일본 측이 미군 시설 운영에 부담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되 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 부담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서 7일 탄도미사일 3종을 공개했습니다. 전시된 페즈풀, 키아임, 졸파가르 미사일은 공식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며 이미 잘 알려진 기종입니다. 이란 관영 TV들은 이들 미사일이 지난 2020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에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암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이란군은 이에 실수로 테헤란 인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지도공 미사일로 격추해 이 사고로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9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실업률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실업률은 2.8%포인트, 그리고 실업자 수는 4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우존스는 당초 일자리 42만 2천 개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여가 접객 부분에서 5만 3천 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시간당 임금 전월보다 0.6% 올라 31달러 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